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하며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는 자들이 있으면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읽는 말씀, 해석하는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주님 유익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마다 온전케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지도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풍성한 지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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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 고레스를 사용하심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심 1절 보십시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허리를 푼다는 표현이 간혹 나오는데 허리를 푸는 것은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뜻을 가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통은 전쟁하려면 허리를 딱 묶고 그러게 전쟁에 나가는 거고 허리를 푸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파사왕이 될 고레스를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부르십니다. 기름 받다 혹은 기름 부음을 받다는 표현은 택하다, 구별하다, 성령으로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파사왕이 될 고레스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그를 감동하셔서 열국을 정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 2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에게 이런 2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주신다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불신앙자들은 그가 아니다. 그런 예언은 없다. 그거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귀환 후에 쓴 어떤 저자가 쓴 글이다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특별 계시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들을 다 믿습니다. 계속 보십시다.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누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고레스에게 준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혹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자들이 참 대단한 학자들이고 지식이 많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매우 능통한 학자들이고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많은 정성을 들여 번역한 대단히 대단한 번역진이고 대단한 번역 사업이고 대단한 또 번역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고 그렇게 다 인정받는 성경이 옛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시며 열국에 숨겨온 보화와 재물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고레스를 사용하되 열국이 그 앞에 다 굴복 항복하고 또 열국이 가진 모든 보화와 재물들을 고레스가 다 취하. 그래서 전쟁하면 전쟁 노획물, 전쟁할 때 많은 비용이 들고 그것은 그 전쟁에 정복한 나라들의 보물이 그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보화와 재물을 그에게 줄 것이다. 또 그를 도와 그로 강력한 군주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을 알게 하겠다. 아, 고레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깨닫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 계속 봅시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 신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목적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같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라는 단어는 영예의 칭호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렇죠. 메데파사의 초대 왕, 황제가 되는 것이니까 대단한 칭호죠. 고레스에게 그런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들어 쓰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고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그를 들어 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고 섭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어요. 택한 백성,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이름 한자 한자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계속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이는 건 아까 띠를 푸는 것은 무장해제고 띠를 동이는 것은 무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무장을 하고 내가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리고 주위 나라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너를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니면 너를 무장시킬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아,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그게 바로 동양 서양일 테인데 오늘날 표현을 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 천하의 온 세상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온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영원 자존하신 자라는 뜻이라고 하죠.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와,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와,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빛과 어두움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평안과 환난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고 주셔서 누리는 것이고, 환난도, 환난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예, 경제 어려움이 좀 있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 뭐 자연재해나 또 모든 인위적인 재앙이나 모든 것들이 또 전염병이나 팬데믹이나 다, 예, 하나의 환난에 속하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와,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곧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십니다. 본문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문맥상 고레스가 분명하죠. 고레스.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무장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자기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4장에도 45장에도 여러 번, 46장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그는 또 동방에서나 서방에서나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다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며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기독교는, 예, 서양의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배척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는, 예, 사실은 중동에서, 근동에서 시작된, 예, 이스라엘은 서양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은 서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동양이죠. 사실은 동서를 구분한다면은, 와, 거기에서 시작되고 이 복음이 서양에 널리 전파되어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예,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한 것뿐이죠. 와, 동양이나 이것은 서양 코가 뾰족하게 생긴, 예, 그런 서양의 종족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 알아야 하는 도구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이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을 만드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고 그 속에 사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주권적 섭리자. 섭리란 말이 주권적이란 말이에요. 주권적.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 좋은 일들이나 나쁜 일들이나 다 주관하시고 처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조와 섭리 속에 이 세상 만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일생에 험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일생의 모든 걸음이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우리의 자랑은 7, 80년의 생의 자랑은 수고와 그런 고생뿐이라고 그런 수고하고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시편 90편의 말씀과 같이 인생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졌다. 시작도 진행도 그리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영광의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장차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이루실 이는 바로 이 주권적 하나님 외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수적으로 말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자다. 아, 그렇구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그리고 교회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로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주기도 하고 이것을 아니고 저것을 주기도 하실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오직 우리가 잘 판단하기만을 원하고 개인도 가정도 어떻게 살까, 내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필요하지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심지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시는 것이다. 국가의 일도 세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해답이시구나. 해결자이시구나. 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다가 가면 되겠구나. 또 그가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벌 받는 것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 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 모든 것이 그러구나. 겸손하게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불평스럽게 불만스럽게 현실을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 옳습니다. 이 이상으로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게 좋겠죠. 엎드려야 좋은 게 아니라 엎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 하나님 그러나 긍휼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참된 교회에 교회가 하나 예 하나 또 뭐 다른 데도 많겠지만은 교회가 합정동에 세워져서 합정동 교회 하면은 모두들이 아, 그 교회 보수정통 교회다. 바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늘 선포되고 증거되는 교회라 그렇게 인정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은 아, 그런 정말 좋다. 또 교회가 예 그런 강단과 목회가 잘 개대돼서 아이고 그 후임자가 이상하다고 전하는 말씀이 이상하고 목회에 나가는 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좀 이상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바른 듯하게 아마 전임자보다 더 보수정통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경대로만 바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하시는 것이다. 그건 여러분의 분복일 것이다.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도 있고, 복을 거두어 가셔서 안 된다, 너희는 그런 복 받을 것이 못 된다 그러면은 좋은 거 다 거두어 가 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바로 하고 교인들이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그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8절 보십시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우리 옛날 말의 표현입니다. 비를 듣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오늘날 쓰지 않는 말이죠. 비는 듣는 게 아니라 비는 떨어지는 건데, 이게 듣게 하는 말은 떨어지게 이런 뜻인데, 우리 한글에 아마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하지 말고 떨어지게 할지어다. 아마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했겠죠.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궁창이 의를 비같이 내리고 땅이 구원과 의를 움돋게 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의의 사역일 것을 보입니다. 의로움을 비같이, 의의를 부어내리라, 또 의도 함께 움돋게 하라. 의라고 말하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택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사역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사역이었습니다. 공의의 만족, 그것이 속죄의 기본 개념이죠. 속상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리적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속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속상이라고 하는 속상이라는 개념, 또 유화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구속이라는 개념,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성경적인 속죄의 기본적인 네 가지 단어를 통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성경의 속죄에 대한 바른 속죄관을 갖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속죄, 속죄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데 속죄의 네 가지 단어, 속상, 유화, 구속, 화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속죄를 말할 수는 없는데 다 그 이해하겠죠. 그것을 많이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다. 의의 사역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말도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일종의 대속물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죠.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의라고 말하니까 완전한 순종, 거기에 매우 미달되는 인생들의 의를 위하여 예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 소극적인 순종을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는 그런 흠과 점이 없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러한 죄의 대리적 형벌의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이해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라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과 가사랑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 천국 문에서 천사가 혹시 너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과 가사를 한 절 불러주면은 통과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밖에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 의 때문에 제가 오늘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복음 진리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절을 보십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질그릇 조각 같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죠.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가 감히 우리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자식이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빠나 엄마한테 자기를 낳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진짜 참 나쁜 자식이죠. 나쁜 자녀지요. 내가 너를 낳았다, 배가 아파서 낳았다, 내가 너를 낳을 때에 너 피덩이 같은 너를 씻어서 포대기에 싸서 너를 안았느니라, 안았느니라. 그리고 진 자리 마른 자리에 다 살피면서 너를 키워서 지금 이만큼 컸는 네가 된 줄 아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기가 아주 조그맣게 나와서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모 공경을 하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어른을 낳았으면 그렇게 큰 소리를 좀 더 세게 할 테인데 큰 소리 못 치게, 너는 어릴 때 피덩이 같이 조그만 아기다, 아주 인형 같은 조그만 아기를 내가 낳아서 품고 키워서 이렇게 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11절 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들에 대하여, 내 아들들에 대하여 앞에 당겨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내 아들들에 대하여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두 번째는 아들들은 앞에 가버렸으니까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만상 혹은 만물, 모든 것 만물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손으로 하늘을 펴고 만물을 명한 자이시며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앞에서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은 자임을 몇 번 증거했습니다. 43장 7절, 21절, 44장 21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장래 일, 즉 그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일과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 그에게 묻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그를 의로 일으키신다, 의로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그를 공의로운 방법으로 일으키신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에 그는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 같죠. 문맥적으로 그것은 그가 바벨론 나라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위해 고레스를 일으키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케 하실 것이며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값없이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고국으로 갈 사람들은 가거라 할 때 돈 내고 돈 전부 받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값없이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라. 이 왕의 말 한마디에 다 그들이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아, 놀라운 그런 일이죠. 본문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섭리자이시다. 5절부터 우리가 7절에서 자세히 읽었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일, 무장시킨, 무장시킨다고 그랬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와, 이 이사야서의 굉장히 놀라운 그런 요절과 같은 구절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섭리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장하신다. 나의 좋고 나쁜 일들, 나의 건강과 생명과 생사화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위대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진리를 믿습니까? 진화론 안 믿고 창조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하나도 안 믿는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나의 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이 근원적인 지식, 그 사실 근원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이시라는 이 근원적인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 우리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책하시고 또 평안 보류, 평안을 주지 않고 좀 보류하시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관하시는 자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이것도 중요합니다.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파사왕 고레스를 불러 사용하실 것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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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고레스, 예, 파사왕 고레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영예의 칭호, 왕이라는, 파사 왕이라는 칭호를 주어 너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우리가 요절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는 그런 요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그랬어요.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도 참 대단한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를 평안케 하는 진리죠.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내가 아파 죽어가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파서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천국의 소망이 든든하지. 살아있으면 천국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세상 좋아해서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할 터인데, 그러나 아, 세상이 헛되다, 이게 나는 참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이 든든하다면 그것도 유익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보통 그렇게 잘 죽지는 않지만은 천국을 소망하게 합력하여 유익, 성화를 첫째로 생각하는 거죠. 셋째로, 이게 또 하나가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의로 이루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그렇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듣는 건 떨어진다 그랬죠. 비같이 떨어지게 할지어다. 의로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처럼 비가 내리듯이 의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의가 막 비처럼 내리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와, 예. 그러니까 의 하늘에서 비가 의처럼 내리고 땅에서 의가 움돋아 올라오고, 와, 의의 사역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세요. 죄를 미워하시고요. 의롭게 사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 얻은 자들마다 땅 위에서 사는 것은 한 가지밖에 목표가 없어요. 의롭게 사는 것이.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룟유다처럼 죄 지으면 지옥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의롭게만 사는 의의 사역이다. 의의를 이루시고 그 의의 안에만 거하고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섭리자 되심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며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택자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을 깨닫고 든든하게, 아, 감사하다. 오늘도 모든 섭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구나 깨닫고, 또 그 의 안에 거하면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의롭게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하고 나누어 싸우니 감사하며, 오늘도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줄을 깨닫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든든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의 안에 거하며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무익한 자들이오나 하나님 성령님 도우실 때에 그렇게 조금 실천하며 살아갈 줄을 믿사오니 그렇게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